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세 발의 최대 비행거리가 20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고 미한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협의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따라 격리 조치됐던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들 일부가 오늘 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외교관 등 80여 명의 외국인들은 오늘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의심 증세를 보이는 만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7,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96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53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오늘 오후 일본에 도착한 한국인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 96개국에서 10만 명이 넘어서고 사망자도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4개 주에서 565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9개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오늘 현재 추가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이란 등지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40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누적 700여 명, 사망자는 3,100여 명이 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 수출국 기구 14개 회원국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하루 동안 각각 100만 배럴과 50만 배럴씩 감산하기 원했지만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영국 런던 ICE 실물거래소 개장 이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1.38로 약 25%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처음으로 큰 하락세입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위해 4월 생산량을 늘려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4월에 하루 1천만 배럴 이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리스의 난민들이 유럽 국가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스탄불에서의 연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신형 방사포 등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들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기간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은 현상 유지가 불가피하다, 대북 전략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Look, there is status quo. The North Korea is suffering.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다고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리고 함경도와 평안북도 지역 비나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와 평남 지역 오전까지 비가 내립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는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대성이 영하 7도까지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2도, 신의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신형 방사포 등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들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3발의 최대 비행거리가 20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고 미한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발사체가 4발이라고 보도해 발사체가 3발 이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3발이 포착됐고 정확한 발사체 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 3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이 넘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300mm 신형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중입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는 35km의 저고도로 240km를 비행했고 연발 사격 간격은 20초로 분석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이은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연례 동계훈련을 계기로 한 저강도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훈련 자체는 11월 달부터 2월 정도면 끝나고 3월은 보통 그동안에 훈련했던 것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거든요. 그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포병부대는 포사격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번에 쏜 어떤 방사탄 같은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정 검열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과거에도 그 포병부대는 포사격을 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도 발사 직후인 9일 오전 8시 15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대규모 합동 타격 훈련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지난 2일 북한의 발사대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지난 2일 발사 당시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직후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 하루 만인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4일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도 5일 감사 답신을 보내면서 남북관계 반전에 기대감을 낳았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입장 표명에 수위를 조절한 것도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감안해 상황 관리에 신경을 쓴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저강도 도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것을 중단하고 하게 되면 코로나 국면이 확산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겉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게 뭐 확산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지 막 하겠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런 자신들 하는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쏜 행위는 앞으로도 비슷한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에 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적 행동을 문제시하면 자국의 방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이 동계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자위적 행동이라는 명분으로 신무기 개발을 위한 도발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분석.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주일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VOA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최대 190에서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대선 기간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현상 유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he's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We'd all like to see them get rid of their nuclear ambition.
루비오 의원은 3일 VOA 같이 밝히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 야망을 벌이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알다시피 세계에선 동시에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과 같은 국내 정치 상황 이외에도 해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로 인해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은 확실히 북한 문제는 미국 혹은 적어도 의회에서 종종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 문제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North Korea is one of those. We have, I think, a tendency as a, at least as a maybe as a Congress and certainly as a culture.
미국은 대등한 두 적국들은 물론 이란이나 중동 지역 혹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나 탈레반과의 협상과 같은 분쟁 지역 문제를 다루는 동안 북한과 같은 다른 적들을 잇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크레이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협상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President Trump's response has been appropriate.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자칫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대북 대응은 충동이 아닌 심호흡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대북 상황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향 유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현상 유지로 이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ook, there is status quo. The North Korea is suffering very badly.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재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카딘 의원은 현상 유지는 현재 협상의 진전이 전무하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Non-existent.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과대강구했지만 별로 한 것이 없고 이룬 것도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 없는 인내를 하고 있다며 전략을 생각해내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다고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블링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미국 정부는 세계 모든 파트너 국가들의 난민들의 진입을 불허해 이들 난민들이 북한 또는 이미 탈출한 기타 장소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encourage all partner nations not to refoul refugees. Back to countries from which they've escaped, whether they be North Korea or.
클리텐블링크 대사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베트남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탈북민 사건과 관련한 VOA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도 지켜봤듯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보다 넓은 주제들에 대해 핵심적이고 긴밀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해 말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억류됐다 추방 위기에 처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류 중이던 탈북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한 뒤 담요에 쌓인 채 놓여있는 동영상을 보고 미국 외교관들이 나섰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존 아킬리노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다른 영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ertainly are taking all actions that we can to ensure
미 해군 장병과 가족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미 해군이 바이러스를 본국이나 다른 영내 동맹국에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쟁 수행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올해 개최되는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연습 림팩과 관련해 다음 달에 하와이에서 최종 회의가 진행된다며 지금까지 26개 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가 지날수록 훈련이 더 복잡해지고 도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는 선박뿐 아니라 특수전 병력, 육군, 수중 병력, 공군 병력이 참가하는 최대 다국적 해양 훈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연습 림팩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하에 진행되며 한국 해군도 세종대왕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보내는 등 정기적으로 참가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육군은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군 장병 감염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이동하는 모든 미 육군 장병과 가족들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8일 트위터를 통해 미 육군성의 이 같은 이동 중단 지시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둔지 변경 명령 등을 받은 8군 장병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순환 배치 일정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또 미국에서 전문적 군사교육을 받기로 예정된 장병들도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군 장병 감염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여파를 분석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현재 주둔지 변경 명령을 받거나 전문 군사교육을 받을 미 8군 장병에게만 적용된다며 육군의 지시는 즉시 효력이 있고 5월 6일까지 혹은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병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은 9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해왔지만 일본은 앞서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비자 면제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려면 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입국한다 해도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입니다.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자필 건강 상태 확인서를 요구해 발급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일본과는 달리 입국 후 지정 장소에 2주간 대기토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이미 줄어든 양국 간 교류가 한층 위축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9일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일본의 12개 도시 17개 노선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 나리타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의 운항을 전부 중단했고 아시아나 항공도 일본 취항 30년 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도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항공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9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여행객 수는 116명, 일본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승객 수는 202명 등 총 318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18년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던 한일 간 여행객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 전인 8일 0시보다 24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7,4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0시와 비교해 확진자가 96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대구의 캠프워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계약직 건설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계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기지 외 숙소에 격리됐다고 주한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또 한국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보건 전문가가 확진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노동당 2인자인 조직 지도부 총 책임자가 공개 해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심 위반을 의식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리만건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리만건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노동당 간부 인사를 총괄하는 조직 지도부 리만건 부장의 해임입니다. 당우위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당 조직 지도부는 핵심 권력기관이고 이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3년 조직 지도부장을 맡은 이후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직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조직 지도부의 총책임자가 공개적으로 해임된 겁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리만건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골간 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 간부 양성 기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 리만건이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로 추정이 일단 되는데요. 당의 최고위 기관에 비리가 발생을 했고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사실은 북한에서도 사실은 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그 총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이 김여정 작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리만건은 원래 군수공업 전문가로 주로 당 군수공업부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힘입어 2016년 5월 당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당 조직지도 부장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그동안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했던 김여정도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이 나이가 많은 데다 전문성도 떨어지는 리만건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고급 당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자 김여정이 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해 리만건을 해임시켰을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그 리만건을 날리는 걸 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김정은 빼고는 김여정밖에 없기 때문에 김여정은 그 모든 연출 총감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3월 3일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내고 한국 청와대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의 단순한 비서 역할을 벗어나 대남 분야와 노동당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입니다.
앞으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뭐 측근 또는 뭐 비서 역할을 넘어서 공식적인 또 당내 지위를 갖고 활동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만건과 박태덕이 공개적으로 해임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북한이 조직지도부장과 농업 책임자 같은 당고위 인사를 비리 혐의로 공개적으로 해임한 것은 7년 만입니다. 북한에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 처용한 이래 공개적인 해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고위당 간부를 공개적으로 해임하고 같은 날 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내부 민심 위반을 수습하려는 의도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지금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거든요. 코로나19도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거 외에도 AI, 조류인플루엔자죠. 그 그다음에 ASF, 아프리카 대질병도 지금 창궐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책임을 핵심 간부의 부정부로 돌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에 해임된 박태덕은 황해북도 도당 책임비서 출신으로 농업 담당 부위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박태덕이 해임된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관측통들은 식량 가격 오름세가 해임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킬로그램당 4,100원 선이었던 쌀값은 2월 초에 5,670원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또 1,700원이었던 옥수수, 강냉이 가격은 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당 식량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농업 책임자인 박태덕을 해임한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종동세, 코로나, 뭐 대북 제재로 북한이 지금 물가가 다 심상치 않은데 특히 이제 북한은 뭐 다른 부식물이니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식의 쌀과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국과 딱 그 차단이 되다 보니까 감이 폭등할 수밖에.
과거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식량난이 악화되자 농업 책임자였던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를 처형한 바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도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세와 특권, 행세적 행동,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현상 타파 같은 표현을 써가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정부패 상황이 지난 몇 년간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사회 전반에 만연됐는데 이것이 대북제재와 전염병 사태로 한층 악화됐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노동당과 내각 군부 간부들은 장마당 상인과 돈주들과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간부의 월급은 5,000원에서 10,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쌀을 1, 2k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간부와 보위부원, 검찰, 안전원, 군장교들은 생활을 위해서 상인과 돈주들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이 끊겼다는 겁니다. 특히 석탄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돈주들도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상인들과 돈주들이 장사를 못하면서 자연히 당 간부들도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중간 관료들은 뇌물을 통해서 무역이나 외화벌이꾼들을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뇌물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이나 외화벌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중간 관료의 줄 수입은 뇌물도 줄겠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당국은 1월 말 코로나 전염병을 막는다며 북중 국경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 흐름도 끊어졌습니다.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이었는데 이것이 끊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장마당 물가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미뤄볼 때 북한 수뇌부가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부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말 중에 뭐 뇌물은 인간의 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뇌물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간부들도 각자 도생, 인민들도 각자 도생, 자기들이 먹고 사는 체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거든요, 뇌물이. 김 위원장이 아무리 강조를 하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부정부패는 지금 북한 체제가 현재 체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뿌리뽑기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북한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공개 해임한 것은 민심 수습용 인사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민심 위반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안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출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렸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1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상황이 심각하네요. 주말 사이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8일까지 사망자가 366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전날보다 133명이나 늘었는데요. 중국 외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사망자가 그렇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내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예. 약 7,300명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이탈리아 북부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특별 대책이 나왔네요.
네, 이탈리아 정부가 8일 롬바르디아를 포함해서 북부 15개 지역 내 이동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 통제 구역에는 밀라노와 베네치아, 파르마 등 이탈리아 북부 주요 도시들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이탈리아 중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이동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통제 명령이 떨어지자 이날 제한 지역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기차역이 북새통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예, 통제 명령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는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데나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교도소의 폭동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탈리아 교정단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다른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휘청인데요.
네. 이런 우려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북부 지역 이동 통제 조치가 내려진 이탈리아를 비롯한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식시장이 최근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각국 경제 성장률이 대폭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확진자 또 사망자 어떻게 됩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 집계를 보면은요, 9일 기준으로 세계 104개 지역에서 감염자가 약 10만 9천 명이고요.
예.
사망자는 약 3,800명입니다.
네, 대다수의 감염자 사망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 중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중국이 감염자가 약 8만 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네.
이 가운데 3,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한국이 7,400명, 이탈리아가 약 7,300명입니다.
네.
여기에 이란에서도 7,10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약 230명이 숨졌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주말 사이에 이곳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왔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로는요, 지금까지 감염 건수가 550여 건에 달하고
네네.
총 22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감염자가 나온 유람선 그랜드 프린세스라는 배 안에서 21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이 배는 9일 미국 서부 오클랜드로 이동해서 이곳에 정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고령자들에게 되도록 유람선에 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수도인 미국 워싱턴 DC 지역도 지금 감염자 소식이 있습니다.
네, DC 지역에서 감염자가 모두 9명이 나왔습니다. DC에서 2명,
네.
메릴랜드에서 5명,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2명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공화당 의원 2명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그리고 폴 고사르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 자가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감염 확진자하고 접촉을 한 거죠?
네, 지난달에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파 정치행동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곳에서 두 의원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악수하고 잠깐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보건당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안 되려면 악수하지 말고 팔꿈치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더군요.
예,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옮을 수가 있어서 악수를 피하고 네. 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9일 눈길을 끄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여객기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재판은 여객기 격추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인 3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예.
아, 당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격추됐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3분의 2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객기 격추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었죠.
네, 몇몇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여객기가 러시아 미사일에 격추된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네. 러시아 북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요. 미사일이 러시아 쪽에서 들어왔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 지역에서 발사됐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서는 미사일이 러시아 53 방공여단 소속으로 이 러시아가 여객기 격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조사 결과를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친러시아 반군 측이 이런 조사 결과를 부인해 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하고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행보를 펼치자 동부 도네츠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친러시아 세력이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러시아는 이 지역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덜란드 법원이 재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네, 네덜란드 검찰은 기소된 네 사람이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고 운용하는 데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러시아인 3명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관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인은 반군 지휘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재판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 측은 기소된 사람들을 네덜란드 측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변호사를 보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궐석 재판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재판에서 이 사람들에게 유죄가 나와도 별 실효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유족들은 이런 상황에 참 답답할 텐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일종의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네.
이날 러시아 대사관 밖에 빈 의자 298개를 놓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사망자 298명을 상징하는 네. 겁니다.
자, 이번 상황을 보는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미 국무부가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네덜란드 사법부가 정의와 진실을 확립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에서 도발을 멈추고 긴장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CNN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설문 내용을 9일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2%를 얻었고요. 샌더스 의원은 36%에 머물렀습니다.
격차가 16%포인트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3일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한 뒤에 전국적인 선호도에서 샌더스 의원을 크게 앞서게 된 건데요.
예.
주요 주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조사를 주관한 CNN이 분석했습니다.
네, 어떤 주자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온건 중도 노선의 이 포용력과 격려를 갖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지지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 해리스 의원은 앞서 경선에 동참했다가 예비선거 개시 직전에 중단했는데요.
그렇죠.
8일 영상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려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을 돕는 것은 그가 품에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공직 생활 내내 우리나라가 최선을 이루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9일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쪽은 없습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샌더스 의원과 선거 연대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워런 의원은 지난 5일 경선 포기를 발표한 뒤에 누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워런 의원이 지난 주말 MSNBC와 인터뷰를 하고 Saturday Night Live라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누구를 밀어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네, 뭐 미국에도 조만간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자신의 꿈이 좌절되면서 어린 소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이 무엇보다 마음 아프다고 강조했는데요. 남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쓰는 사람인지 사람이 누군지 지켜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지금 워런 의원이 지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입장은 뭔가요?
네, 미국의 만연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 대통령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CNN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모든 종류의 성차별 흔적을 이 나라에서 지워야 한다면서 워런 의원의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샌더스 의원은 여전히 워런 의원의 지지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측하진 않겠지만 워런 의원의 지지를 받고 싶다라고 샌더스 의원이 말했는데요.
네네.
한 사람이 우리 쪽에 합류하는 것도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상황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664명을 확보해서 1위입니다.
네.
샌더스 의원이 573명으로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 밖에 2명을 확보한 털스 게바드 상원의원도 아직 경선에 남아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11월이고요.
11월입니다. 아이다호와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그리고 서부 해안의 워싱턴 주에서 프라이머리 일반 유권자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노스다코다에서는 코커스 당원대회가 열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겠고 수풍은 한때 눈도 예상됩니다. 또 신의주와 수풍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5도입니다. 낮 최고 9도. 남포 아침에는 4도, 낮엔 7도. 양덕도 아침에는 3도, 낮에 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에는 4도고 낮에는 10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게 오르겠습니다. 구성은 아침 3도, 낮 기온 8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중강과 강계 지역은 가끔 눈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6도. 강계 아침에는 0도, 낮에 5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 용현 지역만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9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 최고 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최고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8도. 장전은 아침 5도, 낮에 9도입니다. 함경 남도 지역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함흥과 신포는 오후에 눈과 비가 그칩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8도.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5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4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역시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청진 아침 0도, 낮 최고 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에는 2도, 낮 최고 7도입니다.
양강도도 흐리고 눈이나 비 내립니다. 풍산 아침 최저,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6도로 가장 낮겠고 삼전도 영하 6도, 해산은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풍산이 3도, 해산 5도, 삼전은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고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세 발의 최대 비행거리가 20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고 미한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협의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따라 격리 조치됐던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들 일부가 오늘 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외교관 등 80여 명의 외국인들은 오늘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영국 대사관은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의심 증세를 보이는 만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7,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96명의 이 중 53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한국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오늘 일본에 도착한 한국인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 96개국에서 10만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4개 주에서 565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22명에 달합니다. 이에 미국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9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현재 추가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이란 등지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염 사례가 확인되고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8만 700여 명, 사망자는 3,100여 명이 됐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새 30% 폭락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 14개 회원국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하루 동안 각각 100만 배럴과 50만 배럴씩 감산하길 원했지만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 개장 이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1.38로 약 25%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처음으로 큰 하락세입니다. 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전일 대비 27% 하락해 배럴당 $30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위해 4월 생산량을 늘려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4월에 하루 1천만 배럴 이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리스에 난민들이 유럽 국가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스탄불에서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에는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약 670만 명의 난민 중 360만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